잼마가 간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면 상대에게 호감을 갖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죠. 남북한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로 남북한 주민들이 소통하고 통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잼마입니다. 잼마가 간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 아주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남한에서 아름다운 노래단을 이끌고 계신 아가싱즈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가싱즈의 가수 안수지 씨 모셨습니다. 남한의 음악을 좋아하고 또 몰래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시간, 가수 아가싱즈의 아가씨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가입니다.
네, 아가. 네. 네. 이름이 참 독특하세요.
독특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되셨어요?
일단은 뭐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가씨로 불리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가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한자어입니다.
아, 네. 좋네요.
네,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 누구에게나 다 아름다운 그 마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고자 이름에서부터 힘을 좀 줬는데요.
아니 이름도 참 예쁜데 네. 오, 외모도 상당히 미인이세요.
라디오라서 행복합니다. 네.
자, 우선 북한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남한에서 아가싱즈라는 이름으로는 음악을 하고 있고요. 아가라는 이름으로는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다재다능이라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섭렵하고자 하는 가수 아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겸손하시기도 하셔라.
네.
네. 아니, 정말 다양한 방송 활동 지금 하고 계시고, 네. 또 해오셨고, 오랫동안.
또 뭐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마칼럼도 좀.
오, 정말.
일본의 책자에 한국의 맛을 소개하는 마칼럼도 썼었고요.
오.
또 뮤지컬 배우도 했었고 말이죠.
정말이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좀 제일 잘 나가는 건 없고요.
아닙니다.
다작을 하다 보면 뭐 하나 걸리겠죠.
네. 아, 그래도 쭉 지금 음악을. 어쨌든 음악이 주잖아요.
네네.
그 음악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해나가고 계신데 공연 활동 요즘 바쁘시죠?
네. 공연을 제가 뭐 제 얘기를 오늘 좀 쭉쭉 하겠지만은 일단은 음악의 인생의 그 굴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아주 꽤 든 지금에서야
아우 말씀 안 하시면
모르죠.
모르겠어요.
라디오라서 행복합니다. 근데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마음을 갖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어디서든 불러주시면 가서 공연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네, 공연 무대에서 많이 만나뵙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음반도 내셨어요. 가을
네.
분위기 그냥 물씬 풍기는 음반.
네네.
가을. 제목도 정말 가을가을한데.
네.
어떤 곡이에요? 뭐 제목을 들었을 때는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겠구나 하는데
그렇죠. 제가 지난 9월에 유럽에 이제 촬영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촬영을 다녀온 게 한 2주 정도. 한국을 비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계절이 자연스럽게 바뀐단 말이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가 이렇게 찬찬히 넘어가다 보니까 가을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대한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진 못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름을 있다가 9월 중순 정도에 한국에 딱 오니까 가을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공항에서
그냥,
내려서 걸어가는데 너무 놀랄 정도로 한국의 가을이 훅 들어오는 그래서 그때 영감을 얻어서 바로 작업실에 가서 곡을 썼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혹시 그 저쪽 위쪽의 가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가을은 정말 사계절 중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답지만 짧아요. 그죠? 짧아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가을이 지금 문제가 12월 되면 어디 가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할 때가 이미 지금 가을가을로 활동하는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은 겨울겨울을 내든가 지금. 그래서 가을가을이란 곡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명이.
아, 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게 계속 남아있고 매년 가을이 되면 또 이 가을가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속 찾겠죠.
그렇네.
그렇죠.
아, 내년 가을에 제가 또 한번 그렇죠. 가을가을을 들고 오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들었거든요.
네네.
정말 좋더라고요. 아. 제가 뭐 이게 직접 인터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음반 곡 하나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딱 그 느낌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사가
네네.
굉장히 지극히 그 아가씨의 개인적이면서도 그렇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공감을 얻는 가사들이 많았어서 궁금했어요. 그 가사 내용들이 다 그 아가씨의 내용인가요?
네. 저는 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곡을 쓰거든요. 근데 우선은 우리 잼마 씨가 음악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제가 그렇죠. 인정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아가씨인지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는 잼마 씨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사실 가을이라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게 봄과 가을이 온도가 비슷할지언정 뭔가 이제 겨울로 가는 그 중간 입장이고 뭔가 낙엽이 지고 뜨거웠던 바람이 식고 그 갓 같은 볕이라도 좀 약간 스산한 쓸쓸한 그 어떤 가을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길 가는 걸 이렇게 보면 나름 다 가을을 느끼면서 가는 게 보여요. 가을이면 다들 여름에서 겨울로 가기 전에 한번 느끼는 어떤 센치함.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가을은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우와 가을이다! 끼야호!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가을 하면 괜히 커피 한 잔 마시고 지나가는 낙엽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시한나 쓰고 싶은 그런 느낌을 여기 사람들은 많이 받는다. 특히 도시 사람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쓴 가사고요. 누구를 그리워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립고.
특히 이 가을 되면 남자분들이 또 그렇게 이 감수성이 풍부해요.
그렇게 또 깃을 세우잖아요. 그 여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깃을 세우고 걸어가는데. 아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게 이제 가을을 의외로 남자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에이.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남자들이 탈 수밖에 없는, 그때 되면 뭔가 이 그 호르몬 수치가 이 남자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진짜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대요.
네. 아~
이해해줘야 돼, 깃 세워도 우리는.
와, 그래?
그런 것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아, 깃은 안 세우고 탔으면 좋겠는데. 바바리 입고 깃 세우면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그런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슬프다, 안 슬프다가 아니에요. 가을, 가을하다는 느낌은. 원래 가을, 가을하다는 말 자체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끼리 알아요. 가을, 가을하다 이러면, 아, 그 느낌이지라고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을, 가을이라는 말을 제가 그때 딱 떠올리면서 쓴 곡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하지만 조금 왠지 모르는 아련함을
맞아요.
담아봤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 지금 재즈 피아노와 팝 피아노의 아주 최고로 주가를 올리시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민경인 씨가
네
피처링을 해주셔서
네.
그분과 저와의 어떤 듀엣곡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가을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분과의 그 음반 작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신
이분이랑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데 너무나도 잘해주셔갖고 앞으로도 제가 좀 매달릴 생각입니다. 악착같이.
그렇죠. 놓치면 안 돼요. 그런
놓치면 안 돼요.
네. 원래 가수가 꿈이셨어요?
원래 가수가 꿈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 원래라는 단어가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학창 시절의 꿈은 전혀 아니었고요. 고3 때까지는 전혀 TV에 나오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 그냥 공부만 꾸준하게
네, 그냥
하시고.
사실 공부만 꾸준하게 하진 않았지만요. 고3 때는 대학을 가겠다 공부를 했고요.
네.
워낙 그 제가 어저께 SBS에서 하는 그 K-pop 스타라는 그 프로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상민 씨 가수 박상민 선배님의 딸 두 명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막내딸이 11살인데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까불까불하면서 키가 충만한 그 모습이 엄마가 딱 네가 저랬다고.
아,
네,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워낙 끼가 너무 많고 뭔가 에너지가 엄청 넘쳤던 아이였는데도 그 길로 갈 생각은 없었지만 옆에서 제가 뭐를 하겠다.
아, 부모님은 이미 네.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그 타고난 끼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그때는 가수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때는 그렇게 아기 때부터 뭐 실용음악 학원 다니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그걸 준비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준비하는 곳이 많아졌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그걸 다 겪어야 더 좋은 뮤지션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때부터 뭔가 기능인으로 길러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학교도 잘 다니고 엄청 놀고 뭐
주변에 친구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았고요. 그냥 학교에서 문제아이기도 하지만 또 뭐 공부를 아예 안 하지도 않고 그냥 막 굉장히 열정에 가득 찬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까지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 안 했고요. 고3 때는 이제 대학을 가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3 때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수능이라는 걸 저희는 봤고요.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논술을 본고사를 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고사를 보기 일주일 전에 가수 박영미 씨의 소극장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대학로로.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애들이 아이돌 같은 사람들 좋아할 때 저는 그런 좀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좋아했었거든요. 박영미나 낯선 사람들이나 이런 좀 재즈를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그분의 콘서트를 가서 그 뭐랄까요? 앉아서 첫 곡이 나오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내 안에 모든 혼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속에 그 감춰졌던 그 열려지지 않았던 그 판도라의 상자가
그랬나 봐. 그거를 연 거지. 거기서 언니가 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본고사를 안 봐야겠다.
정말요?
네. 그래서 본고사를 포기합니다.
부모님이 이거는
엄마는
한국에서는
박영미란 이름을 한 향후 5년간을 듣기 싫어하셨죠. 저는
엄청
친해졌어요, 언니랑.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일주일 내내 언니 콘서트를 갔어요.
네.
갔고, 언니도 이제 그때부터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기획사에 들어가고 가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말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운명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피해가고 싶었지만은 결국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갑자기 오늘 방송을 하면서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나이가 서른이 돼서 열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60이 돼서 열렸을 수도 있는 게, 그 장사익 선생님이라고 지금 거의 소리꾼 중에서는 최고의 위치, 그분이 마흔 넘어서 노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직업을 갖다가, 결국에는 판도라 상자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의 팔자? 그죠? 북한 분들은 그런 거를 언제 그렇게 깨달으시고 우리랑 비슷한가요?
어떤 부분이?
자기의 진로나 자기의 꿈에
저희랑
대해서?
좀 다르죠. 이렇게 우리 그 아가씨처럼 네. 뭐 저처럼 원하는 직업을 또 이렇게 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이 남한 사회는 그렇잖아요.
네.
북한 사회는 사실은 어떤 출신 성분, 토대 뭐 이런 것들, 계급 이런 거에 따라서 진로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꿈과는 상관없이 나아가게 되는 게 좀 안타깝죠.
아, 그렇구나. 예.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좀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만의 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꿈이 네. 있으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아가시겠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이거 자체가 좋은 제도고 그거 자체가 나쁜 제도 이걸 떠나서요. 여기서도 그 꿈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과반수 이상인 것 같아요.
또 네. 자신의 노력 여하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꿈을 쫓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기서 네. 끝무렵에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네.
이 12월이 다가오기 전에 저희가 이 곡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급해요, 이거. 이거 노래 지금 급합니다. 11월자 붙었을 때 좀 많이 좀 틀어주세요.
자, 소개해 네. 주세요.
네, 아가싱지의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곡입니다. 가을 듣고 갈게요.
저 끝자락에 남은 듯한데 텅 빈 바람이 불어 시래 향기에 옷깃에
싱즈의 가을 들으셨습니다. 분위기 있어요.
아마 가을이 뭐지? 그게 무슨 느낌이지 하시다가도 들어보시면은 가을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일부러 악기를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악기를 별로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색하고 악기하고 또 분위기가 삼박자가 정말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가을이란 계절이 그렇습니다. 여백의 미가
그걸 잘 표현하셨네요.
네, 유럽 안 갔다 왔으면 안 나올 곡인데 말이죠.
근데 이 아가씨가 음악을 하는데 아버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끼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끼가 아버지한테 온 겁니다.
아, 그래요?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아주 흥과 끼가.
그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랑 저랑 너무 쿵짝이 잘 맞아서 정말 베스트 프렌드.
진짜.
완전. 저는 뭐 어디 가더라도 보통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었는데 난 무조건 아빠랑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빠랑 청소년 시절에도요?
청소년 시절에는 별로 안 친했고 나이 들어서.
그래요? 네,
나이 들어서 이제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둘이 이제 한 잔도 아빠랑 둘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엄마를 좀 둘이서 엄마를 안주 삼아.
아버님은 외롭진 않으셨겠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굉장히 재미있으시면서 사고가 강직하시고 완전 약자의 편에 늘 서시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저희 집 지금도 있는데 그 굉장히 고가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돈을 다 모아서 좋은 그 옛날에 그 오디오 세트 굉장히 좋은 그 빈티지 오디오 세트를 사서 LP판 옛날에 그 큰 판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로 진짜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으면 사실 사기 그쵸. 어려운데.
그거를 한 1000장 있어요. 지금도 집에.
1000장이요? 네.
1000장이 있는데 이제 클래식. 오. 거의 클래식에 네. 완전 정통하셨고 클래식과 재즈를 좋아하셨어요.
그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래서 저는 재즈를 좋아하는 가수가 됐고요. 저희 오빠는 성악가가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음악가의 집안이네요.
그러게요.
아버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본인은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어저께도 그 K-pop 스타를 보면서 야, 이 DNA라는 게 대단하구나. 이 피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아버지 멀쩡한 그냥 직장 다니시고 엄마는 그냥 전업 주부셨는데 니네가 왜 둘 다 음악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네. 파고 들어가면은 이 아버지란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분이에요.
집안에 그냥 음악이 항상 함께 했겠는데.
그냥 숨 쉬듯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 LP판이 그냥 매일매일 아침부터 우리는 그 음악을 듣고 깨고 항상 음악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중간에 사업이 망하셨는데도 돈을 막 정말 모아서 저희는 클래식 들으러 예술전당 와. 가고 그랬었어요.
멋지시다. 아,
진짜. 그래서 제가 판도라 상자가 안 열릴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통일에 대한 의식도 남다르지 않으셨다고요.
남다르셨죠. 진짜 우리 아버지는.
남달랐죠.
남달랐습니다. 예,
남다르셨죠. 제가 말을.
사실 네. 제 또래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끼리 통일 얘기를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적도 없었고 사실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선 우리가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들고요. 여기서 그냥 막 도시 생활에서 돌아가는 게 너무 정신없고 이런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아무튼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해결은 자기는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인구가 1억 정도가 모이면 그냥 뭐 세계에서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며 당장은 힘들지만 궁극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훨씬 클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아 통일이 꼭 돼야 되는 건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늘 이랬어요. 저는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모든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사고를 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식도 아버지의 의식이 저한테 그냥 왔었죠.
음악뿐만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그 강한 신념까지도.
신념도 있었지만 별건 하진 않으셨죠. 덕분에 제가 그쵸? 이런 통일 방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저도 꼭 같이 끼워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런 사람이 된 거가 큰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아버지가.
만약에 나중에 이 아가님이 결혼을 하셔서 만약에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또 그 아이가 너무 멀리 갔나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고요.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약에 나중에를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네네. 내일 당장이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북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네. 놀려요. 네.
네. 아마 저의 사고가 그대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중요해요. 아, 그리고 뭐 뮤지컬도 하셨어요. 2009년에 북한 네네.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차곡차곡 하나씩.
그래요.
맞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오늘 국민통일방송에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시고. 앞으로 어떤 북한 관련된 일을 하실지 몰라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게요. 저는 2008년도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방송을 이상하게 중국에 관련된 걸 계속했어요. 계속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취재하고 중국을 하다가 2008년도에는 심지어는 베이징 올림픽을 생중계도 하고 뭐 거기서 한 3, 4개월 살면서 전역을 돌면서 중국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서 사실은 북한 분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 가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과 북한.
우리 그 통역을 해줬던 친구 중에 부모님이 평양에 계신 평양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놀랬죠, 저는.
처음 보신 거니까, 처음
너무 만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건지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똑같고, 이제 저는 세계를 많이 나뉘잖아요. 중국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 다르다니까요. 생긴 것도 전 다른 것 같고 일본 사람이랑 다른데 북한 분을 봤을 때는 진짜 우리는 같은 뭐라 그럴까요?
핏줄.
같은 핏줄이구나.
형제
제가 그걸 느꼈죠. 네. 그래서 우리 그때 막 무슨 뭐 머리핀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우리 그런 얘기 소소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 통하고 그게 그냥 연결 그냥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다 큰 문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2009년에 뮤지컬을 했는데 감독님이 북한 탈북자 분이셨고 그때는 뭐 아무튼 좋은 기억은 아니었는데요.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튼 그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통일 방송까지 온 걸 보면 이것도 또 제가 가야 될 길이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이 이제 벌써 다 됐어. 아, 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아쉬울 수가 있냐.
말을 진짜. 지금 뭐 하나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그러니까요. 시간이.
다음 주에 오실 거죠?
다음 주에. 네. 넥스트 위크에 제가 또 방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가씽즈에게 또 이 아가씽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많은 영감을 주시고 영향을 주셨던 우리 아버님의 관한 곡이 있죠.
네네. 네. For My Daddy라고요. 영어잖아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쓴 곡입니다.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셨을 때 아버지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고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 뭔가 힐링을 원하고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제가 만든 곡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걸 들으면 나으실 겁니다.
분명히. 네. 네.
아버지가 좋아하던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모티브 삼아서 쓴 곡입니다. 포마델이에요.
네. 저희 포마의 데디 아가싱즈의 곡 들려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요. 다시 내 하늘이 돼.